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밤 11시에 958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86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밤 9시에 1553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25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3월 21일 화요일 새 예루살렘.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바로 그것이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을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새 예루살렘은 천년기 동안 그리고 후에 새롭게 된 지구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집이다. 짐을 싸거나 이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이다. 요한은 그 성을 보았다고 이야기한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라. 우리를 위한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죄로 인해 망가져버리고 타락한 세상의 것들만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소망이 가득하다. 첫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과 함께 타락한 세상에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집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예수님과 가까이 살면서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었겠는가. 우리도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왜곡되지 않는 세상에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눈물과 슬픔 그리고 아픔 가득한 세상에 살며 그런 것들만 알고 있는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약속들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4절. 애초부터 이곳에 있지 말아야 했던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그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을 것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과는 달리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될 것이다.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며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묵상.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자들에 관해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묘사된 죄 중에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었습니까? 적용. 같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고,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망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구에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구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교회 증언 9권 287. 요한계시록 21, 22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복음서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사건들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구약의 한 사건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두운 밤중에 아무도 몰래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산헤드린 회원이 뭐 그리 중요한가? 아닙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6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사람, 어깨에 잔뜩 힘을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에다가 산헤드린 회원까지. 여러분, 산헤드린 회원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아무나 국회의원 하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다 더하여 부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신앙에 담론을 했습니다. 나사렛 시골 목수 출신인 예수님과 유대인이요 산헤드린 회원이며 부자인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 과연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우리는 그 밤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니고데모는 그 천한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들으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던 그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비천한 나사렛 목수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조롱을 받던 나사렛의 목수 출신이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색이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회원인 자신이 어떻게 그 천한 사람과 공개적으로 만난단 말입니까? 그래서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는데 체면을 구길 수는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한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있는 예수님의 휴식처를 은밀하게 알아내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결코 쉽게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그렇게라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위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렇습니다. 일찍이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숨어서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장례 물품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죽음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바리새인, 산헤드린 회원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장례를 위하여 몰약과 침향 섞은 향품을 100근이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니고데모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밤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니고데모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밤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길래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이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자신도 거듭난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니고데모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이미 민수기에 기록된 모세 당시의 구리엠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왜 구리뱀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왜 그 구리뱀의 이야기가 니고데모의 답답하고 궁금했던 마음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사실 니고데모는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이 구리뱀 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구약 성경 속의 구리뱀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길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자주 지은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평과 불만의 죄였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구리뱀 사건이 있기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대제사장으로 봉사해온 모세형 아론의 죽음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죽음에 대하여 40일 동안을 애곡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더불어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봉사하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모세와 함께 호르산에 올라갔었는데 내려올 때는 아론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론은 죽어 호르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론이 죽은 것에 대하여 상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받은 충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들에게 기별을 보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인데 우리에게 길을 내주지 않겠는가?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게 답이었습니다. 대단히 살벌한 대답이었습니다. 만일 허락 없이 통과한다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모세와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통과하겠고 우리나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한마디로 큰 길로만 조심조심 통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통행세도 내고 심지어는 마시는 물값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답도 똑같았습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군사들 길목에 배치해서 통행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길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가나안의 한 왕이 나타나서 괴롭힌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다시 불평과 불만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바로 먹는 음식을 통하여 분출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들은 이미 여러 번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불평과 불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까지 불평과 불만을 찾았습니다. 결점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불평 제조업자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 하늘의 음식인 만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박한 식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박한 식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볼품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기름기도 없는 맛없는 음식이란 말입니다. 사실 만나는 꿀 섞은 과자 맛이 나는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디 광야에서 꿀맛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 사막에서 그들은 지금 꿀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우리를 보호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루라도 그들을 은혜로 보살피지 않았다면,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벌써 광야에서 불교의 계기 되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불기둥은 추위로부터 지켜주었으며 구름 기둥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험준한 광야길을 걸을 때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여행 중에도 놀랍게도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한벌 옷이 헤어지거나 낡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독사나 불뱀, 전갈, 사자, 이리, 맹수들로부터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부조와 선지자 429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위험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망언과 불신에 빠진 나머지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오도록 허락하셨다. 광야에 불뱀이라 불리는 독사가 있었는데 이 독사에게 물리면 극렬한 염증을 일으켜 신속하게 죽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 독사에게 물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불뱀들이 갑자기 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뱀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불뱀에게 물리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극렬한 염증을 일으키고 금방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들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신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나타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불뱀에 물려 쓰러졌습니다. 온 진영에 공포와 혼란이 엄습했습니다. 불뱀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물었습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에서 고통과 비명,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닥친 이 재앙은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사람의 입술에서도 단 한마디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전에 당했던 고통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결국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 음식 만나를 박한 음식이라고 외쳤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자신들의 가장 큰 원수이며 모든 고통과 재난의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게 중재할 수 있는 모세를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목격했으면서도 이기적이기 한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기고만장했던 그들이 지금 모세에게 달려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댐을 쳐다본 적 살더라. 드디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의 방법이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그들이 물려서 고통받고 있는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만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진영에 퍼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이언의 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30쪽.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친지들의 희미한 눈망울들을 구리뱀에게로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렇습니다.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바라보는 자와 비웃는 자.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희망의 눈으로 장대 위에 구리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리뱀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은 부모와 형제, 자매, 친구, 친척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도 단순한 이 방법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 많은 백성들은 이 구리뱀이 그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하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부터만 이르러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믿음의 눈으로 구리뱀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30쪽,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다. 그들은 뱀 그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할 필요성이 그들의 마음에 깨우쳐졌다. 일찍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과 같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사탄 마귀의 치명적인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 독은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치료제도 없고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치료법을 제시하셨는데 그 방법은 놀랍도록 쉬운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뱀을 쳐다봄으로 치료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의 불뱀에 물린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역시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무리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족들의 도움으로, 친구와 친척들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는 부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값이 싼 것입니다. 그저 바라봄으로 치유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싸서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오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그날 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들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도 가벼웠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심정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니고데모처럼 결심하십시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말입니다. 거기에 치료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32쪽 바라보고 살라.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보증을 주셨다. 비록 기별을 받아야 할 무수한 사람들이 당신께서 제공하신 은혜를 거절할지라도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그 결심, 니고데모의 만남이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면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반역. 지구는 누적된 범죄의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으며 죽어가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불의의 싹스에 포함된 불행을 경험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교활과 책략을 통하여 사탄의 목적을 수행하였으므로 무서운 재난이 최근에 엄습한 것을 보았다. 진실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도다.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자유의 주중 어떤 곳에서는 도덕의 표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지금은 타락한 식욕과 부패한 생애가 득세할 기회를 갖는다. 그들은 사상이 타락해 있고 악을 방지하거나 타락한 식욕을 가진 자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득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통치자로 택하였다. 만일 독주를 마심으로 짐승과 같이 되는 길을 택하는 자들만이 고통받는 자가 된다면, 만일 그들만이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면 그 악은 그처럼 큰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비록 아무런 죄가 없을지라도 아내와 자녀가 그 쓴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흑암 속에서 걸어가고 자제력을 소유하지 못한다. 정욕과 식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어 마침내 고상한 정서는 상실당하고 오직 동물적 정욕만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순종하도록 강권해줄 보다 고상하고 지배적인 능력을 느낄 필요가 있다. 만일 통치자가 악행자를 위협하는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악행자는 짐승의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다. 많은 사람은 최근의 선거에서 맹목적이었고 엄청나게 기만당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영향력은 악을 눈감아주는 권위 있는 자, 저주와 불행의 홍수를 보고서도 무감각한 자, 사상이 부패되어 있는 자, 남부에 동조하는 자로서 노예 제도를 그대로 지속할 자를 지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북군의 요직에는 마음속으로 반역자가 되어 있는 자, 군인의 생명을 개의 생명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는 자가 있다. 그들은 수많은 군인들이 상처를 입고 갈갈이 찢겨지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태연하다. 남군의 장교는 북군의 계획에 관한 정보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 반도의 움직임과 적군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북군의 장교에게 제공되지만 정보의 제공자가 흑인이기 때문에 그 정보는 무시와 멸시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공격에 대한 준비를 등한히 함으로써 연합군은 위협을 당하고 거의 분열 상태에 빠져버렸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불쌍한 많은 군인이 포로가 되어 죽음 이상의 고난을 당하였다. 만일 북군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 이 반역은 곧 끝났을 것이다. 반도군은 전체적으로 북군의 동조자들이 있는 것을 안다. 역사의 페이지는 차츰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 반역이나 그 반역을 일으킨 노예 제도에 동조하지 않은 충성된 자는 속임을 당했다. 그들의 역량은 그들이 반대한 원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권위 있는 위치에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지상의 거민이 죄악의 잔을 채우기까지 시간은 좀 더 지체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처럼 오랫동안 잠든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눈을 뜰 것이고 빛을 받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황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쏟아져서 찢고 파괴할 것이다. 세상의 거민들은 칼과 기근과 온역에 붙여져 있다. 많은 권력자와 장군과 장교는 영들을 통하여 전달받은 교훈과 일치되게 행동한다. 죽은 전사와 전략에 뛰어난 장군이라고 공언하는 마귀의 영들이 권력자와 교통하여 그들의 많은 이동을 지배한다. 한 장군은 이 영들로부터 특별한 이동을 지시받고 성공의 희망으로 우쭐댄다. 그런가 하면 다른 장군은 처음 사람이 받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지시를 받는다. 때때로 받은 바 지시를 따르는 자가 승리를 얻는다. 그러나 더욱 빈번히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때때로 그 영들은 이 지도적인 사람이 바야흐로 치르고자 하는 전쟁에서 일어날 사건과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될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그런데 때때로 그 영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영의 현실을 믿는 자의 믿음은 굳세어진다. 또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것이 발견되면 그 속이는 영들은 받은 바 정보에 관하여 약간의 설명을 한다.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그 기만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분명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짓말하는 그 영의 정체를 깨닫지 못한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커피는 일반적으로 커피 열매의 씨앗인 커피콩 혹은 그 씨앗을 볶은 뒤 갈아서 물에 우려내어 만드는 음료를 말합니다. 커피나무의 열매와 열매 속의 씨앗, 씨앗의 껍질을 벗기고 말린 생두, 생두를 볶은 원두, 원두를 분쇄한 가루, 가루에서 추출한 음료까지 모두 커피입니다. 지역에 따라 신맛이 나기도 하지만 커피의 기초가 되는 맛은 쓴맛입니다.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이나 세계 각지로 널리 퍼져나간 식물이 되었고 품종에서 시작하여 각지의 토양과 기후에 따라 맛과 향이 다양화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각성 효과를 가져오는 성분 카페인은 커피에 있는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커피는 튀르키예에서는 카우베, 프랑스에서는 카페, 이탈리아에서는 케프라고 합니다. 가공 과정을 볼 때 커피라 부르는 것은 생김새는 콩이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커피 열매는 커피 체리 또는 커피 베리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체리나 벚지를 닮았습니다. 열매가 달리는 모양새는 앵두와도 비슷하며 먹을 수도 있는데 맛은 새콤달콤합니다. 하지만 모양새만 비슷할 뿐 체리든 벚지든 앵두든 커피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재배 지역도 전혀 다릅니다. 커피 체리의 과육을 벗기면 안에서 커피 콩이 나오는데 커피 콩만 채취하느라 커피 체리의 과육은 대부분 그냥 버립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고 맛도 나쁘지는 않지만 커피 콩을 커피로 파는 것이 더 이득이 되어 원산지가 아니면 커피 체리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의 이야기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양을 치던 젊은 목동 칼디가 어느 날 양들을 데리고 좋은 목초지로 가던 중 양 몇 마리가 이상한 열매를 먹고 잠도 안 자고 밤새 뛰어노는 것을 보고는 신기해서 먹어보고 각성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여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의 발견자 칼디에서 유래된 브랜드인 칼디스가 대표적인 카페라고 합니다. 초창기 커피는 콩을 빻고 볶아서 빵에 발라 먹었습니다. 커피는 콩을 볶아 물을 걸러 마시는데 커피를 발견한 이 목동이 커피콩을 먹은 뒤 각성 효과가 있음을 알고 인근 에티오피아 정교의 수도원의 수도자들에게 양들이 이 콩을 먹더니 밤새 뛰놀더라. 그래서 내가 먹어봤더니 각성 효과가 있더라고 전했습니다. 수도자들은 이 열매가 악마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 속에 던져버렸는데 그 향기에 모두 빠져버려서 커피를 볶아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커피나무 속에 속하는 종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124종이지만 그중 맛과 향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품종은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자라는 아라비카 종입니다. 아라비카 품종은 맛과 향은 좋은 대신 병충해에 약했고 이것이 커피 재배가 빨리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나 맛을 변형시키는 것보다는 병충해 저항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품종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커피는 이슬람 세력이 확장하면서 전 세계로 전달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전파된 시기는 오스만 제국 때입니다. 먼저 에티오피아의 홍해 건너편 예멘에서 졸음 방지 목적으로 쓰이며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할랄이라는 법적 해석을 내리며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15세기 말 예멘 북쪽의 이슬람 성지 메카로 전파된 커피는 예배를 드릴 때 졸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음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목민들의 야간 이동을 돕는 중요한 생존용 식품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커피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정치적 투쟁과는 무관하게 커피 문화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이슬람권 대부분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을 토대로 각지에 전달되어 이슬람권에서는 커피가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커피가 이슬람 세력을 통해 알려지다 보니 기독교권인 유럽에서는 이교도들이 마시는 음료인 커피를 나쁘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커피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공식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압력을 받은 클레멘스 8세 교황은 직접 커피 맛을 본 뒤 이 사탄의 음료는 왜 이렇게 맛이 좋은가? 이교도들만 마시도록 놔두기엔 너무나도 아깝다라며 반대를 물리치고 커피를 축복함으로 승인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커피는 족쇄가 풀리자마자 단숨에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식수 품질이 좋지 못해 그 대용으로 중세까지는 술을 마시다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이후부터 술에서 깬 유럽인들이 르네상스를 이루어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마셔대던 술 소비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은 콜라와 홍차가 퍼진 다음입니다. 프랑스 왕실과 파리는 유행의 물결에서 비켜나 있었지만 오스만의 술탄 메흐메트 4세가 루이 14세를 통해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커피 재배를 도입하는 과정이 속임수와 권모술수로 얼룩진 것과는 달리 인도양에서는 합법적으로 재배가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 이후 서구권에만 있던 카페 문화가 본격적으로 세계에 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피가 생산되고 있는 지역은 남위 25도부터 북위 25도 사이로 이 지역을 커피존 혹은 커피벨트라 합니다. 고지대 서늘한 경사면에서 고급 품종의 커피가 생산되어 수작업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커피는 세계에서 물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액체가 되었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잠을 쫓으며 뇌 속의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키고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민감도는 개인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카페인제는 피로를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어 대학생들과 트럭 운전사, 간호사, 기타 보통 일반인보다 오랜 시간의 노동을 하거나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마십니다. 천연계에서 유래한 커피는 암과 동맥경화, 알츠하이머 예방 및 혈관 탄력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을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불안과 불면, 위장장애, 탈수, 콜레스테롤 과다, 불임, 심근경색 유발의 단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많은 식품으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저개발 국가의 어린이들이 커피 농장을 비롯한 1차 산업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환경의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만 신속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성제는 커피와 카페인 음료, 기타 처방약으로 나뉘는데 실제로는 모두 미래의 체력을 앞당겨와서 사용하는 셈이며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피로감을 주고 더 많은 각성제를 복용하게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은 몸을 잘 돌보기 위해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